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부터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과 강원도철원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각각 지뢰 제거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측 지역, 동쪽과 서쪽의 수풀 지역, 또 감시탑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 64구가 68년 만에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서울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해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송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검사를 실시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에게 전달 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유해는 과거 미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가운데 미한 공동 감식을 통해 6.25 전쟁 참전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캐나다와 어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제 협상 타결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협정이 역내의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무역,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 농업계의 자국 낙농업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대신 미국이 폐지를 요구했던 무역 분쟁 처리 절차는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캐나다산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10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외교 안보 분야 고위 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 언론들은 어제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관련 회담을 취소했으며 회담 재개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리는 이번 회담 취소가 미국의 중국군 당국 제재와 남중국해 문제 등 최근 빚어진 광범위한 갈등과 연관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 대화를 연대이어 이달에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회담 취소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는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8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구조와 수색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1,000명 단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지진과 쓰나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 혁명수비대가 지난달 군 퍼레이드 테러와 관련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달 22일 아흐바즈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책임 있는 세력들의 본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아흐바즈 테러를 저지른 조직이 시리아 동부에 있고 이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중동 내 국가들의 지원과 사주를 받았다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국가 해법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인터뷰에서 자신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국가 해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나는 이국가 해법을 좋아하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서를 역사적인 편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진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고 밝히면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른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한국은 1일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식이 열렸고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진서를 역사적인 편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고 극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 위원장의 진서를 언급하며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being tough, and so was he. And we would go back and forth, and then we fell in love. Okay?
자신이 과거에 매우 거칠었고 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아름답고 멋진 편지들을 보냈고 이후 자신과 김 위원장이 사랑에 빠졌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 위원장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자신의 취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 위협은 아주 큰 문제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북한으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We would have been in a war. Millions of people would have been killed. I mean, you have Seoul.
만일 전쟁을 했다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울과 주변 지역에 3천만 명이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취임 초기에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해 북한에 18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have any more nuclear testing. In fact, they're closing up a lot of the sites. You don't have rockets going up. You don't have missiles going up. And you have people.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실험장들을 폐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켓과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북한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I gave up nothing. Why have I given up? The only thing I gave up was
북한에 양보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양보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양보한 것이 있다면 그들과 만나기로 합의한 것 단 하나가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른 비핵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지만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의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오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북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하려는 북한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했다며 이런 원인을 미국이 신뢰 조성의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매여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남조선이었더라면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도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이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북 공동성명의 이행 전망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미국의 국내 정치와 관련되는 문제라고 리 외무상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순수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돌멩이 한 개 날아간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 전쟁 시기 우리나라에 수십 발의 원자탄을 떨구했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리 외무상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리 외무상의 연설은 지난 25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담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할 때 큰 대조를 이룹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나열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많은 나라들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리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전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연설이 끝난 뒤 BOA와 만난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에 강한 대미 압박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사는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며 우리가 신뢰 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그게 왜 센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욕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미북 협상의 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리에 제재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도 처음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유엔에서 연설한 주장, 그 핵심 내용 아주 분명하군요.
예, 미국의 상응 조치입니다. 리 외무상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신뢰와 평화였는데요.
네.
15분에 걸친 연설에서 각각 17차례에 달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외무상이 말한 신뢰는 상응 조치를 의미합니다.
네. 자,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도 변화는 없었죠?
예, 비핵화 실현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충분한 신뢰감을 갖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는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핵심 원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예, 리 외무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지난 26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났는데요. 네. 연설 내용으로 미뤄볼 때 양측이 아직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조치와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들어서 다음 행동은 미국의 종전선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리 외무상은 연설에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리 외무상과의 회동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종전선언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리 외무상의 유엔 연설은 폼페오 장관이 또다시 빈손으로 평양을 방문하면 지난 7월의 3차 방북 때처럼 빈손 귀국을 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리 외무상이 이번에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예, 미국이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이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게 리 외무상의 주장입니다.
네.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공개리에 대북 제재 문제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리 외무상은 다만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재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리 외무상 연설을 쭉 들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급이 없던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들이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표명이 미북 협상을 이어가게 하는 거의 유일한 동력임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자신이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등 개인적인 친밀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폼페오 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이 종전선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 북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질까요?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북길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빈손으로 귀국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종전선언 서명을 전제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미북 협상의 분수령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성사될지 여부가 4차 방북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양측이 종전선언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면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서 조만간 평양을 방문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에서 돌아온 지 나흘 만인 24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문제를 풀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거듭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지않은 장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며 두 사람 모두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회담은 1차 회담과 비슷한 형식으로 열릴 것이며 아마 싱가포르가 아닌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an agreement to work out another summit.
이튿날인 2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상회담에 필요한 올바른 조건을 조율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지난 8월 말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한이 보낸 세 가지 메시지가 2차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렸다고 말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특사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6일 공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의 그 70년간의 그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18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에만 세 차례나 친서를 보내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의 세라 어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10일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를 받았다며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핵신고와 검증 등 비핵화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협상을 책임진 김영철 통전부장은 폼페오 장관과의 소통에서 핵 문제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 무기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폼페오 장관이 언급한 정상회담을 위한 올바른 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비핵화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 방식입니다. 미국은 1차적으로 북한의 핵신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를 빠짐없이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핵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사찰을 실시합니다. 이어 핵무기를 반출하고 핵시설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핵화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는 밝혔지만 비핵화 방식은 미국과 상당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대상을 북한이 선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 방식과 순서 그리고 보상도 북한이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에 아직 핵신고와 사찰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사찰이 아니라 창관 아래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에 얼마나 비밀 핵시설이 있는지 또 핵물질과 핵무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과정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가장 큰 숙제는 북한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이 담긴 핵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과거 클링턴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What...
또 다른 쟁점은 종전 선언을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치입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 조치에 따라 비핵화를 여러 단계로 쪼개는 것은 물론 모든 단계마다 미국이 상응하는 종전선언과 안전보장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 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전선언도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그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최근 종전선언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이를 내어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side understands that this is what Kim Jong-un ultimately wants right now. More than anything else, he is...
핵신고를 비롯한 비핵화 방안은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더 이상 북한 핵 위협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르게 돌아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 26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점을 들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핵화 진전이 없다고 시인한 겁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은 물론 미북 관계는 지난해 같은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한 달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0월에 이뤄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한반도 정세의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송환식이 열렸고 비무장지대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지 않은 점을 들어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이를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은 이를 서울공항에서는 6.25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미군이 북한에서 발굴한 유해 중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것으로 모두 64위가 하와이에서 송환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란 표 아래 문재인 대통령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참전용사 대표들은 유해를 향해 거수 경례한 뒤 헌화 분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선 남북군사당국이 지뢰 제거 작업을 각각 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뢰 제거 작업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첫 조치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일대엔 남북 간 왕래가 잦아 지뢰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화살머리 고지는 상당한 규모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연합군 전사자 유해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동 유해 발굴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남북 합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선 국군의 날 경축연 오찬 행사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튼튼한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이 땅과 바다, 하늘 모든 곳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대, 이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국군의 날 공식 기념식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어 싸이와 걸그룹 등 연예인들의 공연과 공군 특수비행팀의 야간 에어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5년 주기로 개최했던 군사 퍼레이드나 계룡대에서 진행됐던 전통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VOA에 의미 있는 행사도 있었지만 군의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순서가 없었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군내 국군의 날이라는 게 어떤 안보 차원에서 우리 군의 자주국방 아니면 억제력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유용을 좀 과시하고 또 이러한 그 군의 안보에 대한 어떤 안보와 관련된 억제력 이런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시가행진을 꼭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담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싸이 공연이 국군의 날은 아니잖아요. 그 연예인들 공연으로 포장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 예비역 장성들은 언론에 다른 날도 아니고 국군의 70번째 생일인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며 축하 행사를 이렇게 치른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는 1993년부터 5년 단위로 군사 퍼레이드 등 대규모 행사로 열려왔습니다. 지난 2008년 60주년 때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열고 대로에서 군사 행진을 열었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은 VOA에 국군의 날 군사 행진을 차치하더라도 대비태세까지 줄이며 안보를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정말 온 국민이 다 힘을 합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요새 소위 총력전 시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중심이 짧은 나라에서는 한번 기습을 받으면은 기습에 성공해버리면은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적의 위협은 극도로 증가해 있고 우리의 대비 태세는 자꾸 줄어들고 더 거기다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걸 평화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마저 이완되게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이 상황이 우리 지난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럽니까?
하지만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VOA에 안보 문제를 새로운 틀로 재해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타협의 자세로 나오고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을 했을 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고 긴장도 낮아지고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는데 그게 결국은 절대적인 그 안보 우선주의로 서로 겨눌 때 오히려 더 긴장도 고도도 갈등도 심화되고 전쟁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데 그게 무슨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저는 그런 그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이 과거 거짓과 도발을 일삼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란 틀에 갇혀 있는 건 용서와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 회복과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를 정착하는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최 전 총장은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군사력 위주의 안보만 안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북을 압도하는 사회라고 자신하면서 그 정도의 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이게 그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그러니까 북한도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지만 세계도 북한한테 문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창 전 부사령관은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군사 임무 수행 능력을 어렵게 한다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 적을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오늘 군사 퍼레이드를 안 했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면 지금 대통령 하시는 분이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가져오고 싶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면은 그게 적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모순된 저 여기서는 이런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군사력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해야 할 텐데 한미연합작전 태세를 디크리스 하면서 그게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안보의 균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올해에만 대규모 열병식을 두 차례나 했는데 왜 한국군만 조촐한 기념식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BOA에 국군의 날 행사는 축소 시행이 아니라 이전과 행사 개념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국군의 날의 주인공인 국군이 축하받고 일과 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미래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연 등이 펼쳐진 것으로 유해봉환, 현역 장병 등이 참석한 청와대 오찬 등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로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캐나다가 30일 어젯밤 늦게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에 극적으로 타결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국이 출범시킨 나프타는 24년 만에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지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840명을 넘어섰습니다. 약탈과 탈옥 등으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또 미 연방 대법원이 오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데요. 대법원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해 당분간 8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연방 수사국의 브렛 캐머로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 재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캐나다가 어젯밤 늦게 멕시코와 미국과 앞서 합의한 나프타 개정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의 나프타 재협상 마감 시한을 30일 자정으로 정해놨었는데요.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타결됐습니다.
네, 양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군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 성명인데요. 양국은 이 성명에서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 새롭고 현대화된 이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네, 나프타를 대신할 새 무역협정, 이름도 새로 붙여졌죠?
네,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를 줄여서 USMCA라고 하는데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크리스타이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USMCA는 중산층을 더 튼튼하게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아메리카를 집이라고 부르는 5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새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도 더 깊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는 지난 8월 나프타 재협상을 타결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난항을 겪었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9월 말까지는 캐나다가 새로운 협정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요.
네.
캐나다가 빠진 채 미국과 멕시코만의 양자무역협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럼 그동안 양국의 쟁점이 됐던 것들이 이제 다 타결이 된 건가요?
예, 이 양국은 캐나다 낙농업 시장 개방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보호, 또 나프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주요 쟁점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국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농부들은 캐나다 낙농업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미국은 이 캐나다산 자동차의 관세 를 매기지 않는 대신에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260만 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나프타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는데요. 미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 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요, USMCA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펼쳐나갈 더 많은 무역 협상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 블룸버그는 이 기존 협정의 재협상 또는 파기를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또 여기에 관해서도 글을 올리셨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 전부터 나프타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매우 비판적이었는데요.
네.
오늘 아침 트위터에 이 어젯밤 늦게 캐나다와 훌륭한 협상에 도달했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미국 정가도 환영의 뜻을 표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여러 의원들이 캐나다가 빠진 채로 미국과 멕시코만의 무역 협상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공화당 소속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이 협상 타결 소식에 대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3국 모두와 나프타를 현대화하는 합의에 도달해 기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캐나다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공동 성명 발표 직전에 긴급 강요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오늘은 캐나다의 좋은 날이다라고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새 나프타 개정안 앞으로 밟아야 될 절차가 있죠?
예, 각국 의회 검토를 거쳐서요. 60일 안에 3국 정상들이 서명하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 합의안을 의회에 보낼 예정이고요. 60일 동안의 검토를 거친 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이 기간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엔리케 페냐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12월 1일자로 퇴임하는데요. 이 때문에 합의문이 10월 전에는 의회에 전달돼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지진 상황을 볼까요? 쓰나미 피해가 아주 커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공식 집계한 사망자만 844명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현지 언론은 이 곳곳의 마을들이 진흙에 휩쓸리면서 사망자가 수천 명에 달할 거라고 보도하는 등 현재로서는 정확한 피해를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지진의 규모가 상당했죠?
예, 지진 규모가 7.5였는데요. 하지만 또 6m에 달하는 지진 해일, 그러니까 쓰나미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네.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이 술라웨시 섬 중부 도시인 팔루와 동갈라인데요. 인근 두 개 마을까지 합쳐서 거주 주민이 140만여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만 4만 8천 명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동가알라시는 이 팔로시보다 진앙에 더 가까운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나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사태로 수백 명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진으로 무너진 팔로시의 호텔 안에도 수십 명이 갇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곳곳에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진흙으로 도로가 막혀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고립된 주민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간밤에 중장비가 도착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피해 지역의 혼란도 뭐 심각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식료품과 식수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상점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현재 경찰들도 이들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더구나 이 팔로와 동갈라주 교도소 세 곳의 재소자 1200여 명이 탈출하는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서둘러서 피해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활주로가 망가지고 비행기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주유소도 망가져서 육로를 통한 탈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곳곳에 심각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네요. 일본도 네. 지금 초강력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24호 태풍 짜미가 어젯밤 일본 와카야마현 인근에 상륙했는데요.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 170여 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짜미는 간토 지방을 거쳐서 일본 열도를 종단한 후에 이를 오전 북부 홋카이도 부근에서 소멸했는데요. 하지만 강력한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짜미로 인해서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철도와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 연방대법원이 이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연방대법원은 이날 9인 체제가 아닌 8인 체제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8인 체제인 것은 지금 새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브렛 캐버너 연방 순회 항소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는데요.
네.
예, 캐버너 지명자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 때문에 인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캐버너 지명자는 인준되면 지난 7월 31일부로 은퇴한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 자리를 잇습니다.
네, 최근에도 연방대법원이 8인 체제로 회기를 시작한 적이 있었죠?
예, 지난 2016년 앤터넨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에도 8인 체제로 회기를 시작했었습니다.
네.
스켈리아 대법관이 후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인데요. 원래는 이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있었는데 이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후임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인준을 거부했고요.
네.
결국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 판사가 스켈리아 대법관 자리를 이었습니다.
네. 자, 8인 체제 연방 대법관 지금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네, 보수 4대, 진보 4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만일 캐버너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보수 5대, 진보 4로 보수 우위 구도가 굳어집니다.
네, 아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지금 쌓여 있을 텐데요. 이번 회기에 연방 대법원이 심리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매년 7천 건 정도가 심리 요청이 올라가서 연방 대법원이 이 가운데 100건이 안 되는 수를 심리하는데요.
네네.
눈길을 끄는 안건으로는 먼저 닉 대 스코치 소송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유지에 있는 묘지에 일반인들의 방문하는 걸 허용한 시정부 규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입니다.
네.
다음 매디슨 대 앨리바마 소송도 눈길을 끄는데요.
예.
이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버논 매디슨 씨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심리입니다.
이 사형 같은 처벌에 대한 그 연방 헌법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바로 수정헌법 8조인데요. 이 조항은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데요. 매디슨 씨 변호인 측은 치매에 걸린 사람을 처형하는 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밖에 갬블 대 미국 정부 건도 주목되는데요. 이 갬블이란 사람이 엘라베마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동시에 기소됐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소송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거는 안 보이는데요, 아직?
예, 아직 8인 체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소송은 미루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게리맨더링 소송 그리고 다카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건들의 심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리맨더링이라면은 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 다카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끼었던 구름이 걷히고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남포도 아침 기온 10도, 낮에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3도, 중강 아침에는 3도, 낮에는 20도,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원도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지만 삼지연 지역에는 오전에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2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 2도, 낮 최고 17도. 장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1도. 청진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0도. 삼전도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1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적어지겠고 서해는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고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오늘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와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각각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공병부대 병력을 투입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한국 측 지역 동쪽과 서쪽의 수풀 지역과 감시탑 주변 지역 등에 대해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SA 비무장화 조치의 첫 단계인 지뢰 제거 작업은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지역에 대해서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유해 64구가 68년 만에 하와이를 거쳐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제70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서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해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송해 신원 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검사를 실시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에게 전달 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유해는 과거 미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가운데 미한 공동 감식을 통해 6.25 전쟁 참전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신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와 먼저 나프타 개정안 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캐나다와 어제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제 협상 타결 소식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협정이 역내의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무역,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캐나다는 미국 농업계의 자국 낙농업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대신 미국이 폐지를 요구했던 무역 분쟁 처리 절차는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에 캐나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캐나다산 철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한 미국과 일본 의학자 두 명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 위원회는 오늘 미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일본 교토대 혼조 다스쿠 명예교수를 2018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종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체계의 고유한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암치료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원리를 규명했으며 이는 암치료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체와 면역 반응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혼조 교수는 면역체계의 제동기 기능을 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또 앨리슨 교수는 이런 제동기를 해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도록 할 가능성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이 10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의 외교 안보 분야 고위회담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미 언론들은 어제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중국이 관련 회담을 취소했으며 회담 재개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관리는 이번 회담 취소가 미국의 중국 군 당국 제재와 남중국해 문제 등 최근 빚어진 광범위한 갈등과 연관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 대화를 연대 이어 이달에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 회담 취소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사망자 수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는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8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의 구조와 수색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1,000명 단위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지진과 쓰나미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이번 지진으로 24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망자 외에 수백 명이 중상을 입었고 적어도 1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재난당국은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